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할 북한 예술단 본진이 오늘 강원도 동해 무코항에 도착했습니다. 북한 예술단 140여 명을 태운 여객선 망경봉 92호는 오늘 오전 동해 해상경계선을 통과한 뒤 오후 5시경 무코항에 적응박했습니다. 망경봉 92호가 남한 항구에 온 것은 지난 2002년 9월 부산 아시안게임 당시 응원단을 태우고 부산에 입항한 이후 15년여 만입니다. 이번에 방남한 북한 예술단은 망경봉 92호를 숙소로 사용합니다.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은 평창올림픽 개막 하루 전인 8일 강릉 아트센터에서 11일은 서울 국립극장에서 공연할 예정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북한과의 접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평창올림픽 참석을 위해 어제 한국 방문길에 오른 펜스 부통령은 중간 급유지인 알래스카에서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대화를 믿는다고 말해왔다며 자신은 북한과의 어떤 만남도 요청하지 않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앞서 백악관 관리는 펜스 부통령이 한국 방문 중 북한 측과 접촉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남미 페루를 방문 중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어제 펜스 부통령이 한국 측에서 북한 측 인사와 만날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일이 생길지 지켜보자고 대답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어제 출국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고 틸러슨 국무장관과도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은 남북한의 대화를 환영한다면서 한반도 비핵화 회담을 위한 바람직한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세안 10개국 외교장관들은 올해 의장국인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열고 오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의 모든 관련 결의를 충실하게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세안 회원국들은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한다며 관련국들이 자제하고 긴장 완화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성명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이 지역에서의 간첩 활동이 긴장을 고조시켜 역내 평화와 안보, 안정을 해친다는 일부 회원국들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당사자들이 자제하고 이 지역을 군사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안드레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오늘 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와 폴란드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이날 텔레비전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법이 폴란드인의 존엄과 역사적 진실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법리 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폴란드 상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나치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언급할 때 폴란드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과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연구와 예술 분야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법이 최종 확정되기 전 이스라엘과 폴란드가 법안 수정과 관련해 합의할 수 있기를 여전히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법안이 폴란드 의회를 통과하자 홀로코스트를 부인하고 역사를 다시 쓰려는 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2010년 체결한 신전략무기 감축협정의 목표를 약속대로 기한 내에 완전히 이행했다고 각각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 헤더노트 대변인은 어제 성명을 내고 미국은 지난해 8월 협정에 따라 감축 한도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도 감축 목표에 진전을 보인 것으로 평가한다며 다음 달 안에 핵무기 현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협약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핵무기 감축 한도를 달성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도록 핵무기 시스템을 재구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진입니다.
2월 6일 화요일 VOA 뉴스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방한 기간 중 북한의 유화 공세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백악관 관리가 밝혔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해 방한하는 북한 응원단과 예술단이 북한 선박 만경봉 92호를 이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북 제재 위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18명이 의회 승인 없는 대북 선제 공격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에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9도에서 영하 1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2도에서 0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 1에서 3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 사이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방한 기간 중 북한의 유화 공세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백악관 관리가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 서울에서 탈북자들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방한 기간 동안 북한의 유화 공세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백악관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5일 펜스 부통령이 워싱턴을 떠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미국은 북한 정권이 선전선동으로 올림픽의 메시지를 납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오는 7일 일본을 방문하고 이어 8일 서울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한 뒤 문 대통령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어 9일에는 미국 정부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합니다. 미국 대표단에는 펜스 부통령 부인인 캐런 펜스 여사와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 에드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 마크 네퍼 주한미국 대사 대리, 2002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사라 휴즈 선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펜스 부통령은 북한에 억류됐다 지난해 혼수 상태로 미국에 돌아온 지 며칠 만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아버지 프레드 원비어 씨를 특별 손님으로 올림픽 개막식에 초청했습니다. 백악관의 한 관리는 펜스 부통령과 원비어 씨가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일들을 전 세계에 상기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북한 고위급 대표단 단장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의 한 관리는 펜스 부통령이 북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모색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펜스 부통령은 9일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기 앞서 서울에서 탈북자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한 탈북자는 5일 비오에와의 전화통화에서 펜스 부통령이 9일 탈북자 5명과 간담회를 가질 것이라는 연락을 서울 주재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평창 올림픽 기간 중 북한 측 인사를 만날지 여부에 대해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또 페루가 북한 외교관을 추방하는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올림픽 기간 중 한국을 방문하는 펜스 부통령이 북한 인사들과 만날 가능성과 관련해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페루를 방문 중인 틸러슨 장관은 5일 기자회견에서 펜스 부통령과 북한 측 인사와 만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과 어떤 형태로든 만날 기회가 있을지 여부에 대해 지켜보자며 어떤 일이 생길지 두고 보자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평창올림픽 기간 중 펜스 부통령과 북한 측 인사 간의 회담 가능성을 묻는 VOA의 논평 요청에 부통령이 북한인들과 만남을 갖는 것을 거의 확실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이날 틸러슨 장관은 또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북한의 지도부에 보내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페루가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페루가 북한 외교관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등 중요한 조치를 취했고 북한의 페루의 그런 입장을 확실히 이해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페루가 국제사회 전체의 이 같은 노력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페루 정부는 지난해 12월 자국 주재 북한 외교관 2명을 외교상 기피 인물로 지정하고 페루를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시 페루 외교부는 북한 대사관 박명철 1등 서기관과 지혁 3등 서기관에 이 같은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었습니다. 페루는 지난해 4월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에 따라 자국 주재 북한 외교관 수를 절반으로 줄이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항의해 김학철 당시 페루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 중앙정보국이 옛 보고서를 통해 이번 주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할 예정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당위원회 세대교체의 선두주자로 묘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김영남 위원장을 1970년대 김일성 주석이 빨치산 출신 부하들 밖에서 등용했던 첫 전문 인력 가운데 한 명으로 소개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CIA는 지난 1975년 4월에 작성한 북한 외교인물 보고서에서 김영남 등 외교관리 3인방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당시 북한 노동당 정치국은 항일 빨치산 출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김일성 주석이 젊은 외교, 경제 전문가들을 등용하려는 새 계획에 따라 뽑힌 인물이 김영남이었다는 겁니다. CIA는 북한 최고의 기구였던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은 대부분 1930년대 김일성과 항일투쟁을 함께 벌였던 빨치산 출신들로 행정능력이 아니라 충성에 기반을 둔 사람들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일성이 1966년부터 외교와 경제 전문가들의 필요성을 느껴 당 중앙위 정치국을 확대했지만 이때 등용한 인물들조차도 빨치산 출신들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때문에 김 주석이 구체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내각에 있는 신진 핵심 인물들을 노동당 정치국으로 편입시켰다는 겁니다. CIA는 이런 계획에 따라 1972년부터 74년 사이에 김영남과 유창식, 허담 3인방이 처음으로 정치국 후보위원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당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60대 이상의 기존 정치국 위원들보다 훨씬 젊고 빨치산 경력이나 노동당 개파 배경도 없었다고 CIA는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학력이 높고 기존 정치국 위원들보다 국제 감각이 있으며 국제부에서 북한의 거친 외교 스타일을 매끄럽게 닦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CIA는 또 김영남 등 3인방이 해외 공산주의 세계 경험이 거의 없는 기존 정치국 위원들과는 달리 개발국들과의 관계를 개척하고 국제회의에서 북한의 입지도 강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928년생인 김영남은 1950년대 김일성 대학 재학 중에 모스크바 대학에서 외교학을 공부한 뒤 당 중앙위 국제부에서 활동했습니다. CIA는 김영남이 1974년 정치국 후보위원에 지명되는 등 빠른 출세 가도를 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975년에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비서가 됐으며 후보위원 서열 5위에서 2위로 올라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전까지 당 중앙위 국제부 부부장과 부장을 거치면서 소련, 동유럽과의 관계, 외교정책의 틀을 책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CIA는 김영남 등 3인방을 떠오르는 세대로 묘사하며 이들이 그저 재능만 인정받은 게 아니라 더 많은 노동당 내 책임과 외교적 무게감 또 폭넓은 결정권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움직임은 국가와 당의 임무를 젊은 세대로 전환하려는 김일성의 의도를 반영하는 신호로 풀이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영남과 유창식은 1975년에 당 중앙위 비서국의 북한 최연소 비서가 됐다고 CIA는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1970년대 북한 노동당 중앙위 세대교체의 선두주자였던 젊은 김영남은 이제 90살의 고령이 돼 북한 대표단을 이끌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령이 돼서 한국을 찾게 됐습니다. CIA는 그의 성격이나 스타일에 대해서는 보고서에서 자세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전문가들은 김 씨 가족에 대한 충성도가 굳건하고 외교적으로는 유연성을 가진 인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1998년부터 거의 20년째 명목상 국가수반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맡는 이유도 이런 배경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해 한국을 찾은 북한 응원단과 예술단이 북한 선박 만경봉 92호를 이용해 한국에 도착하면서 대북 제재 위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만경봉 92호는 지난 수개월간 운항을 하지 않은 채 방치되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경봉 92호가 한국에 입항하기 위해선 당장 한국의 독자 제재인 524 조치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해 북한 선박의 한국 영해 내 운항을 불허하는 이 조치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깃발을 달고 있는 만경봉 92호가 한국 영해로 진입하고 항구에 입항하는 건 524 조치의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치는 한국 통일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예외를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한국 정부의 결심에 따라 만경봉 92호의 입항은 법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 압박을 높이고 있는 다른 나라들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 행정명령 13810호를 통해 180일 이내 북한 항구에 기항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 원산항을 모항으로 두고 있는 만경봉 92호가 현재 미국의 입항 금지 대상 선박이란 의미입니다. 일각에선 미국의 독자 제재 명단인 특별지정 제재 대상에 만경봉 92호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지정 제재 대상은 미국인 등과의 거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입항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선박에 대한 180일 규정은 북한을 기항한 모든 선박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겁니다. 유럽연합의 법 조항을 적용해도 만경봉 92호의 입항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유럽연합은 북한 선박의 입항을 전면 금지하는 독자 제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아울러 일본은 2006년 만경봉 92호를 자체 제재 명단에 포함시킨 이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설령 예외 조항을 통해 만경봉 92호가 한국에 입항한다고 해도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여러 나라의 조항에 대한 위반은 불가피한 겁니다. 미 국가정보국 동아시아 선임 고문과 미 국무부 대북지원감시단원 등으로 활동했던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이 만경봉 92호를 선택한 건 제재 약화를 노렸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I'm thinking the North Koreans are trying to play a game with the South Koreans, trying to make them break the sanction. I can see it's a dilemma because it sounds so.
응원단이 만경봉 92호를 타고 한국에 입항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결국은 한국의 제재 위반을 유도하기 위한 수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 강화에 나선 현 상황에서 한국이 이를 지키지 않는 건 다른 나라들의 의문을 자아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만경봉 92호에 실린 화물에 대한 검사에 나설지도 미지수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결의 2270호를 통해 북한을 출도착지로 하는 화물을 각 유엔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화물뿐 아니라 승객들의 개인 짐도 포함돼 한국 정부가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려면 북한 응원단의 가방까지 전부 조사해야 합니다. 한편 BOA 취재 결과 만경봉 92호는 장기간 운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단위로 현장 모습을 보여주는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의 위성사진에는 원산항에 머물고 있는 만경봉호가 지난 3일에만 하루 사라졌을 뿐 지난 수개월간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또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에 따르면 만경봉 92호가 마지막으로 해외 항구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건 12년 전인 지난 2006년 일본 니가타 항구에서였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제재 명단에 오른 이후 만경봉 92호는 사실상 방치돼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18명이 의회 승인 없는 대북 선제 공격은 불법이라는 견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의 조속한 임명도 촉구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틴 하인리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8명은 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보낸 서한에서 의회의 승인 없는 예방 공격과 선제 공격은 헌법적 기반이나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들은 이날 보낸 서한에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의 내정 철회에 관한 이유를 물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빅터 차 석좌의 내정 철회의 이유는 북한에 대한 제한적 타격인 코피 전략에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다며 자신들은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이나 오판 그리고 북한의 보복 관련 위협을 깊이 우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런 제한적인 선제 타격이 김정은의 확장적 대응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도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미국이나 동맹국들은 이런 행동을 가볍게 취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30일 상원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참석한 모든 전문가 증인들이 코피 전략은 심각한 위험을 동반한다고 밝혔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위원들은 서한에서 한반도의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으며 동계올림픽이 곧 열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결단력 있는 행동으로 대응할 준비가 항상 돼 있어야 하지만 모든 외교적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군사 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주한미국 대사가 계속해 공석으로 남아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빅터 차 석자의 임명 철회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타당한 이유를 제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의원들은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따라 직면한 도전은 역사상 가장 중대한 외교적 도전일 수 있다며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나는 동안 아직도 주한대사 지명이 안 된 점이 충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국 대사로 근무할 고위 외교관을 조속히 자리에 앉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국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18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대통령의 선제적 군사 공격 권한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백악관이 북한에 대한 제한적 선제 공격을 의미하는 코피 전략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것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 대통령의 일방적인 선제 공격 권한 여부는 미국 내에서 오랜 논란거리 아닌가요?
맞습니다. 미국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다른 나라를 상대로 한 대통령의 전쟁 개시 권한에 헌법적 근거를 놓고 오랫동안 논쟁이 계속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둘러싼 대통령과 의회의 대립은 해묵은 논쟁거리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군사행동과 관련해 의회의 사전 승인을 요청한 사례는 사실상 전무한 게 현실입니다.
예, 그 이 사안에 대한 헌법과 법률의 규정이 어떻길래 이렇게 논란이 끊이지 않는 건가요?
미국 헌법은 제1조에서 전쟁 선포 권한이 의회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2조는 곧바로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전쟁 수행 권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973년 제정된 전쟁 권한법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직면한 상황을 전제로 단독으로 전쟁을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48시간 안에 의회에 통보하고 60일 안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겠군요.
예, 이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은 있습니다. 즉 상대국이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공격이 임박한 조짐이 있어야 하며 선제 공격 이외에는 위험을 막을 다른 수단이 없어야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런 그 기준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합니까?
대통령이 판단합니다. 대통령에게는 군 통수권자로서 국가를 방어하기 위한 폭넓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전쟁을 결심할 경우 의회가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관례로 되어 왔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6.25 전쟁이 여전히 휴전 상태로 기술적으로는 미국과 북한이 아직 전쟁 상태인 만큼 대통령의 군사 행동 권한이 더욱 강력하다고 봐야 합니다.
예, 그 최근의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의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받고 전쟁에 나섰던 경우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는 현대전에서 전쟁 선포란 개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대통령의 군사행동과 관련해 의회가 사전에 개입할 여지가 사실상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지난 2003년 이라크 침공을 감행했을 때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1년에 무아마르 가다피의 리비아 정권에 대한 군사행동에 나섰을 당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도 지난해 4월 시리아에 대한 폭격이 있었지만 사전에 의회에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이번에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보낸 서한 외에도 비슷한 내용의 서한이 발송된 적이 몇 차례 있었죠?
예, 지난해 5월에는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64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북 무력 사용에 앞서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또 뉴욕시 변호사협회는 북한의 위협이나 핵과 미사일 개발만으로는 대통령의 군사 행동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보면 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유독 대통령의 전쟁 권한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잦은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서 강경하고 과격한 발언을 계속해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정권의 완전한 파괴를 거론하고 북한에 대한 화염과 분노를 언급한 발언으로 의회 일각의 우려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이번 서한에서 대북 선제 공격의 잠재적 결과와 김정은의 보복 위험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제한적인 선제 타격이 북한의 확장적 대응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엄청난 도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미국은 군사 옵션보다는 평화적 수단을 통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다고 마크 네퍼 주한 미 대사 대리가 밝혔습니다. 네퍼 대사 대리는 또 한국 내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네퍼 대사 대리를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은 평창 올림픽 개막식 하루 전날인 2월 8일 건군절 행사를 명분으로 대대적인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보시나요?
Big military parade on the eve of the Olympics. As the world is gathering here in South Korea, especially even as North Korea sends a team.
전 세계가 한국에 모여들고 북한도 선수단을 파견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개막식 전날 열병식을 개최하는 것은 올림픽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열병식을 통해서 뭔가 위협적인 것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2015년부터 건군절을 2월 8일로 바꿔서 기념해왔다며 이는 우연의 일치라고 말했는데요. 한국 정부의 대응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Don't really have much more to add except to say that it's North Korea's choice whether they do a parade or not.
북한이 열병식을 할지 말지는 그들의 선택에 달렸다는 말 외에는 추가할 게 없습니다. 북한을 포함해 전 세계가 평화적으로 모이는 개막식 전날인 2월 8일 열병식을 한다는 사실은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한국 내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코리아 패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죠?
Well, I mean, we're very aware of this issue of South Korea passing, and frankly, we don't agree.
저희는 코리아 패싱 이슈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한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며 빈번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에도 대화를 했는데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세네 번째 전화 통화였습니다.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번 주 방한에 문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한국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긴밀히 연락하고 이를 위해 미 대사관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리아 패싱이라는 의혹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북한 대표단과 회동할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한데요.
I don't know if we've announced his formal schedule yet. I think, you know, for sure he's gonna have some chance.
아직 펜스 부통령의 공식 일정을 발표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확실한 것은 문 대통령과 몇 차례 만날 예정이고요. 올림픽을 참가하는 미국 선수들을 만나 응원할 예정입니다. 또 주한미군을 만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스케줄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북한 대표단을 만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표단을 만날 것이란 추측이 있긴 하지만 어떤 것이 고려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합동 군사훈련을 올림픽 이후 연기한 것은 잘한 결정으로 보시나요?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끌어오기 위해 또다시 훈련을 연기 또는 중단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Well, this was a decision that we made as an alliance. So this was the U.S. and South Korea together deciding that in the
이번 결정은 미한 양국이 동맹으로 함께 내린 결정입니다. 올림픽 정신을 바탕으로 올림픽과 군사훈련이 겹치지 않도록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을 피해 잡았습니다. 오는 4월 훈련을 정상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다시 훈련을 연기하는 문제는 지금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평창 올림픽 이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어떤 전망과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I think we always have to be prepared for the North to, you know, take provocative actions. As we've seen, this is a country that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한 군사연합은 항상 오늘 밤이라도 당장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합니다. 북한에 대한 억제 태세, 강한 정보 수집 태세가 갖춰져 있다는 말인데요. 우리는 항상 북한을 경계하며 그들의 행동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북한의 행동은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예측할 수 없고 도발적이기 때문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대표단의 체류 비용을 한국 정부가 부담할 경우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Right. Well, this is something, as you can imagine, we've been in very close contact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한국 정부와 긴밀한 접촉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선수단 참가 등 북한의 올림픽 참가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 조정해 준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재 논의 중인 사항들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매우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미국 정부에 알려주고 있으며 매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지원에 대해 미국 정부 내에서 대북 제재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없습니까?
Well, we're always, you know, we always have to be on the lookout for activities that will
우리는 항상 대북 제재를 위반하거나 북한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는 행동, 북한의 자원을 제공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재의 위반이 아니라면 제재의 정신에 미칠 악영향은 없나요? 예를 들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에 대한 효과가 줄어든다든지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I think we have to look at it. I mean, there are certainly two aspects to this. One is, you know, we very much welcome North Korea's participation in the Olympics.
이에 대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은 무엇보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환영합니다. 미국은 남북 간 대화를 위한 지속적인 기회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남북 간 접촉이 좀 더 빈번하고 의미 있는 논의를 위한 초석이 되길 바라고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국제사회의 목표인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이어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남북 간의 접촉과 북한의 참가를 지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은 북한 핵 위협에 대해 경계하고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 목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염두에 두어야 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강한 억제 태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정책이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나요?
Well, I think as President Moon said, certainly our coordinated effort, not just the US, but our efforts with
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국제사회의 노력이 이번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남북 간의 대화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자축하기엔 이르고 긴장과 압박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국제적 노력입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불법 수입원을 추적하고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하는 자금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한 미 대사 자리가 1년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른 어려움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Obviously, you know, Korea is one of our most important allies. One of the most important relationships we have and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미국이 한반도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는 시기에 주한 미 대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른 시일 안에 대사가 내정돼 승인받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주한 미 대사관에는 500여 명의 한미 관계를 지지하는 한국, 미국인 직원들이 있습니다. 미 대사가 없으면 어떠한 일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직원들 있으며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국 내 일부에서는 남북 대화를 100% 지지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남북 대화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 압박 국면에서 북한의 시간만 벌어준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I think you know there are always going to be folks who have that view, who believe that
남북 간의 대화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부류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윈스턴 처칠의 말을 인용하자면 대화가 싸우는 것보다 낫습니다. 남북 간 대화는 가치가 있으며 바라건대 대화가 좀 더 의미 있는 긴장을 완화하고 화해를 촉진하는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소위 코피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First of all, this idea of a bloody nose, we don't know where that came from. It's not something we use. It's not a military.
우선 이 코피 전략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도 아니고 군사적 용어도 아닙니다. 영국 매체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뭐라고 부르든 미군은 모든 옵션에 대비한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군은 대통령에게 각기 다른 시나리오에 따른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옵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테이블 너머의 모든 것이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말합니다. 현재 상태의 외교적 경제적 노력부터 잠재적인 군사적 행동까지 포함합니다. 하지만 군사적 옵션은 굉장히 피하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군사 옵션은 최후의 수단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력을 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강력히 선호하는 건 외교적 노력과 경제적 제재 등 평화적 수단을 통해 북한이 다른 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며 이런 노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크 네퍼 주한 미 대사 대리와의 대담을 보내드렸습니다. 대담에 서울의 김현진 특파원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한반도 시간으로 2월 10일 토요일 새벽부터 BOA 방송이 1시간 더 연장됩니다. 한반도 시각으로 매일 새벽 2시, 평양 시각으로 새벽 1시 30분 출발 뉴스쇼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평양 시각으로 아침 3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 BOA 아침 방송,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방송되는 VOA 저녁 방송은 변함없이 기존의 주파수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 하루 3차례 총 7시간 보내드리는 VOA 방송,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도 장량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예, 세계 주요 증권 시장이 며칠 동안 동반 급락했습니다. 지금 그 자금 흐름도 바뀌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 좀 보겠고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에서 한반도 대화 분위기 조성과 남중국해 비군사화를 촉구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하원정보위원회 공화당 메모에 맞서서 민주당 층이 작성한 메모가 정보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메모의 공개를 허락할지 주목됩니다.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 주요 증권지수가 크게 떨어졌군요.
예, 오늘 장을 마감한 일본과 홍콩 증권시장이 4%에서 5% 급락하는 등 아시아 증시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 2일부터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으로 1% 이상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올해 상승분을 전부 없앴는데요.
예.
전날 영국 런던 증권시장이 지난해 4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하는 등 유럽 주요 증시도 대부분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전 세계적으로 낙폭이 큰데 왜 그런 겁니까?
미국의 증시가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지난주 미국 뉴욕 증권시장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금요일 2일인데요. 2.5% 급락한 다우지수가 주말을 지나서 어제도 전 거래일보다 무려 1175.21포인트, 그러니까 4.6%나 떨어진 24,345.75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예.
이날 다우지수 하락률은 2011년 8월 이후 가장 컸고요. 이 포인트 기준으로는 사상 역사상 최대 하락폭입니다. 이 같은 흐름으로 불과 2거래일 만에 1841포인트 추락하면서 역시 올해 상승분을 모조리 반납했습니다. 다우와 함께 3대 주요 지수인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이날 각각 3.78%, 4.10% 추락했습니다.
예. 자, 이 최근에 미국 경제가 아주 좋은 흐름이라고 했는데 이 주식 시장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미국 경제가 화랑인 건 맞는데요. 주식 시장이 단기간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 조만간 조정 장세, 그러니까 잠깐 숨을 고르면서 거품을 빼는 때가 올 걸로 예측되어 왔습니다.
예.
제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 주식 가격이 적정 수준보다 상당히 높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2015년 12월부터 기준 금리를 올리면서 통화 긴축을 진행한 금융당국이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 흐름에 대응해서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그 우려가 주식 시장에 반영되면서 순식간에 벌어진 일로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적정 수준으로 조정되고 있는 것일 뿐 이 경제가 나빠지는 신호는 아니라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습니다. 최근 미국의 탄탄한 기업 실적을 감안할 때 주식 시장에서 9년 가까이 이어진 이 강세장이 마무리되는 건 아직 시기상조라는 해석이 우세한데요. 게다가 전체적인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에도 별다른 이상 신호가 없습니다.
예.
실업률이 최저 수준인 4.1%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연율 기준 3%를 넘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서비스업, 그러니까 비제조업 활동은 예상치를 웃돌아서 97개월째 확장세를 유지했습니다.
예, 저 어쨌든 그래도 증시가 크게 떨어졌는데 미국 정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증시 폭락에 대한 동요를 다독이기 위해서 백악관에 직접 나섰습니다. 백악관 측은 어제 경제 성장률 상승과 역사적으로 낮은 실업률, 근로자 임금 증가로 판단할 때 경제 기초가 이례적으로 강한 상태라면서 미국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미국 증시가 잠시 조정기를 거친 다음에 계속 오른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경제 전망에 이 정답이 없다고 하네요. 뭐 누구도 이렇다 저렇다 단정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는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조정 장세라는 전망이 우세하긴 하지만 이 같은 추세가 길어지면서 앞으로 상당 부분 더 빠질 거란 분석도 있는데요. 예, 경제 전문 방송인 CNBC가요. 아직도 미국 증시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어서 향후 15%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유명한 투자 전략가 짐 폴슨의 예측을 전했습니다.
예. 자, 미국과 세계 주식시장이 이렇게 동반 하락하면서 자금의 흐름도 바뀌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리는 흐름입니다. 위험자산은 가치 변동이 큰 자산인데요. 주식이 대표적이고요. 안전자산은 큰 수익이 안 나더라도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 안정성이 보장되는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금이나 은, 국채, 달러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세계 주식 시장 급락과 동시에 최근 각국에서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본격화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혹은 암호화 화폐 가격도 떨어지면서 자금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예, 그 주식 시장에서 빠져나온 돈을 국채나 또 달러에 투자한다는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급등하던 미국의 국채 금리가 어제 하락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가격이 높아지는 건데요.
예.
유럽 국채 시장에서도 독일 10년 만기 국채 등 금리가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자금이 최우선 안전자산인 국채로 말씀하신 대로 몰리고 있는 건데요. 외환시장에서도 대표적인 안전통화인 엔화 가치가 1% 가까이 올랐고요. 달러화도 수요가 몰리면서 반등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외무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이 올해 의장국인 싱가포르에서 사흘 동안 외무장관 회의를 열고 오늘 연찬회로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아세안 외무장관 올해 첫 회의에서 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 요새화, 그리고 미얀마의 로힝야 사태, 난민 사태 등을 둘러싼 역내 현안에 대해 논의한 뒤에 의장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네. 자,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의 올해 첫 의장 성명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먼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주 개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 교류가 진행되는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고요. 여기에 더해서 비핵화 추진을 위한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예. 자, 또 이 밖에 다른 현안들은 어떤 게 있었나요?
예, 중국이 이 남중국해 스플래틀리 제도, 중국명으로는 난사군도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에 있는 암초 7개를 매립한 인공섬에 군사요사회를 마무리하는 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성명은 중국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남중국해 간척 활동이 영내 평화와 안정을 해친다는 일부 회원국 장관들의 문제제기에 주목했다면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당사국들의 비군사화 조치와 자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또 방글라데시에 머물고 있는 이 로힝야족 난민들의 자발적인 미얀마 송환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예. 자, 의장 성명이 주로 이제 안보 현안을 중심으로 다뤄졌는데 그 밖에 그 회의에서는 또 어떤 내용이 논의됐나요?
네, 의장국 싱가포르가 제안한 회원국 간 스마트 시티 연계 사업을 각국 외무장관들이 지지한 것으로 보도됐는데요. 이 사업은 이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회원국 주요 도시 간 정보 교류 수준을 높이는 건데요. 이를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테러와 국제 범죄 예방에도 효과를 거둘 걸로 아세안 측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도 연방의회에서는 이 메모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됐는데요. 이번에는 민주당이 작성한 메모가 정보위원회를 통과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러시아 스캔들 조사와 관련해서 데빈 누네스 공화당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 측에서 작성한 메모, 이른바 누네스 메모가 일반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예.
이에 맞서서 어제 민주당 측에서 작성한 메모가 하원 정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애덤 쉬프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는요, 이 표결이 끝난 뒤에 해당 메모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라고 기자들한테 말을 했습니다. 쉬프 의원은 누네스 메모에 대한 여론의 반감을 공화당에 고려해 메모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는데요. 언론은 공화당이 지난주 표결에서는 민주당 메모 공개를 반대했지만 메모 내용을 본 뒤 생각을 바꿨다고 합니다.
예, 민주당이 작성한 메모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한 10쪽짜리라고 하는데요. 아직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추측을 해보면 이 지난주에 공개된 누네스 메모를 반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쉬프 민주당 간사는 이 누네스 메모가 왜곡하고 부정확하게 설명한 것을 민주당 메모가 바로잡았다고 전했습니다.
예, 그 공화당이 지난주에 공개한 메모는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된 FBI와 연방 법무부의 조사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담겼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진영 관계자를 도청하기 위해서 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잘못된 정보를 줬다는 게 누네스 메모의 핵심입니다.
예, FBI가 누구를 그 도청하려고 했었나요?
예,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 트럼프 진영에서 잠깐 외교 자문역을 맡았던 카터 페이지 씨인데요. 이 FBI는 러시아 스캔들에 페이지 씨가 관련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페이지 씨를 도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 누네스 메모가 영장 발급을 문제 삼았다고 했는데 FBI가 이 과정에서 뭘 잘못했다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해외 정보법원에 도청 영장을 신청하면서 도청이 필요한 근거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근거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FBI 제출 자료는 영국 대외정보국 출신인 크리스토터 스틸 씨가 조사한 자료에 대부분 의존했는데 이 스틸 씨가 민주당 돈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스틸 씨 자체가 반 트럼프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라는 거죠.
예.
또 자료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판사에게 알리지 않고 영장을 받아냈다는 겁니다.
예. 자, 누네스 메모가 공개가 되고 논란이 많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 누네스 메모를 통해서 FBI와 연방 법무부의 잘못이 드러났다면서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된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애덤 쉬프 의원을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쉬프 의원을 이 꼬마 쉬프로 부르면서 그가 워싱턴에서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예, 자, 민주당 메모가 이 정보위원회를 통과했으면 이제 일반에 공개가 되는 겁니까?
네, 아닙니다. 규정에 따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허용을 해야 메모가 일반에 공개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일까지 허용 여부를 정해야 하는데요. 백악관은 앞서 누네스 메모를 공개할 때 적용한 원칙에 따라 검토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 메모를 공개할까요?
불확실한데요. 상황에 따라선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애덤 시프 의원이 어제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백악관 측에 경고했는데요. 민주당 메모를 수정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 백악관이 큰 어려움에 부닥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낮 기온은 영하 5도, 남포 아침 기온 영하 14도에서 낮 기온은 영하 8도,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14도 기록하겠고요. 낮 기온은 영하 4도가 예상됩니다. 중강은 아침에 영하 29도에서 낮 기온 영하 9도 기록하겠고, 강계 아침 기온 영하 25도에서 낮 기온은 영하 9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영하 14도에서 낮 기온 영하 1도, 개성 아침 기온 영하 16도, 낮 기온 영하 2도, 사리원 아침에 영하 16도, 낮 기온은 영하 3도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구름이 다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낮 기온은 0도 기록하겠고요. 풍산 아침 기온 영하 26도에서 낮 기온 영하 9도, 원산 아침 기온 영하 12도, 낮 기온은 영하 2도가 예상됩니다. 청진은 아침 기온 영하 13도에서 낮 기온 영하 3도, 삼지연 아침 영하 27도에서 낮 기온 영하 12도 기록하겠습니다. 해상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 1에서 3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2월 6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3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의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투데이 3부, 저는 조상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한반도 시간으로 2월 10일 토요일 새벽부터 BOA 방송이 1시간 더 연장됩니다. 한반도 시각으로 매일 새벽 2시, 평양 시각으로 새벽 1시 30분 출발 뉴스쇼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평양 시각으로 아침 3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 BOA 아침 방송,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방송되는 VOA 저녁 방송은 변함없이 기존의 주파수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 하루 3차례 총 7시간 보내드리는 VOA 방송,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비오에이 월드 뉴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할 북한 예술단 본진이 오늘 강원도 동해 무코항에 도착했습니다. 북한 예술단 140여 명을 태운 여객선 만경봉 92호는 오늘 오전 동해 해상 경계선을 통과한 뒤 오후 5시쯤 무코항에 정박했습니다. 만경봉 92호가 남한 항구에 온 것은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당시 응원단을 태우고 부산에 입항한 이후 15년여 만입니다. 이번에 방남한 북한 예술단은 만경봉 92호를 숙소로 사용합니다.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은 평창올림픽 개막 하루 전인 8일 강릉 아트센터에서, 11일은 서울 국립극장에서 공연할 예정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북한과의 접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평창올림픽 참석을 위해 어제 한국 방문길에 오른 펜스 부통령은 중간 급유지인 알래스카에서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대화를 믿는다고 말해왔다며 자신은 북한과의 어떤 만남도 요청하지 않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앞서 백악관 관리는 펜스 부통령이 한국 방문 중 북한 측과 접촉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페루를 방문 중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펜스 부통령이 한국에서 북한 측 인사와 만날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일이 생길지 지켜보자고 대답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어제 출국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고 틸러슨 국무장관과도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은 남북한의 대화를 환영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회담을 위한 바람직한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세안 10개국 외교장관들은 올해 의장국인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열고 오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의 모든 관련 결의를 충실하게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세안 회원국은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한다며 관련국들이 자제하고 긴장 완화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성명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선 이 지역의 간척 활동이 긴장을 고조시켜 영내 평화와 안보, 안정을 해친다는 일부 회원국들의 우려가 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당사국들이 자제하고 이 지역을 군사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안드레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오늘 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와 폴란드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오늘 텔레비전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법이 폴란드인의 존엄과 역사적 진실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법리 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폴란드 상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나치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언급할 때 폴란드와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과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연구와 예술 분야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법이 최종 확정되기 전 이스라엘과 폴란드가 법안 수정과 관련해 합의할 수 있기를 여전히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법안이 폴란드 의회를 통과하자 홀로코스트를 부인하고 역사를 다시 쓰려는 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관광지로 유명한 인도양 섬나라 몰디브에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체포되는 등 전국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압둘라 야민 대통령은 어제 성명을 내고 국가안보가 위험한 상황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면서 국가 치안을 유지할 수 없다며 15일 동안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야민 대통령은 또 마우문 압둘 가윰 전 대통령과 압둘라 사이드 대법원장 등 대법관 2명을 체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몰디브 대법원은 테러방지법 위반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망명한 모하메드 나시드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대해 정치적 수사가 진행됐다면서 재심을 명령했습니다. 또 수감 중인 다른 야권 인사 8명에 대해서도 석방과 재심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몰디브 정부가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할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현직 대통령과 대법원 간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한편 미 백악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몰디브 시민들과 함께한다면서 몰디브 정부의 법과 표현의 자유, 민주적 제도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매일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5840kHz와 11570kHz로도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9,335, 9,800, 9,97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